제5장 아브라함과 아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할례 받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지만 13년 동안 허송세월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곧 언제든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쪽에 제쳐놓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나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허송세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무려 13년 동안 그의 집에 평강이 없었지만 성경에는 그가 후회했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그는 이스마엘을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데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그의 믿음을 기록했지만 그는 별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이스마엘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육체를 따라 13년 동안이나 행하고도 틀렸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은 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결코 풀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타락해 있는 동안 하나님은 13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은 결코 그분의 택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의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결코 그의 손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른 추구와 몸부림과 초조함과 불안함은 우리를 진보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자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쇠약했고 몸은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으려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이름을 계시하신 후에 내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아직 부족함 없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의지해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충족시키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바는 바로 섞임없이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한 무리의 백성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육체의 활동과 육체적 능력과 혈기에 힘이 없는 한 무리의 백성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들이나 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낳은 자만으로나 산 자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은 자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사신 자들입니다. 구속의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신 자들이고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무릇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것은 간증의 문제입니다. 즉,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를 다루는 십자가를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할례의 의미.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두 구절은 할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할례는 곧 육체를 제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곧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의 의미는 다름이 아닌 사람의 원래의 힘과 천연적인 능력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얼마나 적합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마엘 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간증을 지킬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육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육체는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사람이 범죄하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나 육체가 범죄하도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육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의 목적은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육체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들였으나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범죄한 육체를 처리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육체는 처리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달려들어온 것이 바로 이 육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안으로와 하나님의 일 안으로 달려들어온 것도 바로 이 육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가 실패하였으나 이제 주님을 믿었으므로 목표를 바꾸어서 다르게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표가 바뀌었는가를 주의하시지 않고 그의 육체가 처리되었는가를 주의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가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가 육체를 처리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을 낳는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육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육체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육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육체가 처리되지 않고 도리어 육체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현상은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육체의 특징은 바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십자가로 매맞은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그는 파쇄되었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기 전에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쉽게 결단을 내리고 입을 열 때마다 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후 당신은 함부로 결단을 내릴 담력을 잃게 되고 확신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주장을 급히 내세우고 자신이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 중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할례받을 때 당신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을 것이며 함부로 의견을 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강함이 아닌 약함뿐이요 확신이 아닌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체가 처리받을 필요성과 13년 전에 행한 일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이룰 필요가 없고 다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세토록 그의 자손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조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실행적인 면의 조건, 즉 우리의 육체에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기호요 증거입니다. 기호는 무엇입니까? 기호란 곧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지 기호와 특징은 바로 육체를 거절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확신이 하나님에 의해 제거되고 육체의 확신을 잃은 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줄 알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도 알며 어떻게 승리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생활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당신에게 어느 해 어느 날 어떤 체험이 있었고 어느 해 어느 날 또 어떤 체험이 있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듯합니다. 많은 경우 그는 또 당신에게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왕래하고 있으며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육체의 확신이 없는 기호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할례의 의미는 육체의 확신을 제거하고 천연적인 능력을 제하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두렵고 떠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받음. 아브라함은 수년간 하나님의 처리를 받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자신에 대해 신뢰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내 사래는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 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오셔서 그가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는 전과 같은 용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그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실망하고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이 여겼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다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젊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지만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까지도 없을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사실 13년 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는 육체가 섞여 있었고 육체로 이스마엘을 낳은 믿음이었습니다. 13년 후 하나님은 그를 제쳐놓은 동시에 또한 막바지에 이끄셨고 깨끗한 경지에까지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으며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만일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고 당신에게 일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약하고 실패할 때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웃은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상황 하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환경이 편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환경이 곤란할 때에는 오히려 쉽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편한 환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환경이 절망적일 때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두 방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곧 그분을 믿도록 우리의 환경이 막바지에 이르게 인도하시든가 우리의 육체를 막바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외적인 것이고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내적인 것입니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은 환경의 막바지로서 외적인 것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육체의 막바지로서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막바지에 이끌려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다룸을 받았다면 환경이 험하든 순탄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합된 믿음이 아닌 순결한 믿음을 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어떤 일이 가능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믿어야 합니다. 13년 전 아브라함에겐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나 이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보는 데 이끌렸습니다. 이때 그의 믿음은 순수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현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고 자신이 쓸모없고 끝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낳도록 한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것으로 그분의 일을 대체하기를 영원히 원치 않으십니다. 13년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17장 23절부터 24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자신이 끝났고 육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상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믿을 수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지 못할 때 참된 믿음이 왔습니다. 그가 믿지 못할 때, 곧 그에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때 그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안에 약간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믿음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는 바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말한 상태입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할례를 받자 18장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더욱 친밀해졌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8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이 장에는 세 가지, 즉 교통과 지식과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관되어 있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수년간 따른 후에 특별히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략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교통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창세기 13장 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상수리 숲으로 거했다는 것을 본 바 있습니다. 헤브론은 교통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교통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것은 구약의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처럼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고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벼운 옷차림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완전히 사람의 위치에 서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조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교통입니다. 아브라함은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이끌렸습니다. 바로 거기서 또 아들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기록하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왕래할 정도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막 밖에서 논하고 사라는 장막 입구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사라는 밖에서 은밀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은밀히 웃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사람과 왕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교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것이 교통이요 하나님의 벗입니다. 이 교통이 있을 때 즉시 지식이 생깁니다. 이런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얼마나 친밀한 한마디입니까? 하나님은 친구를 대하는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들을 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귀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후 아브라함은 즉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중보기도는 교통의 지배를 받고 또한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통이 있을 때 지식이 나오고 지식이 있을 때 중보기도 할 부담이 생깁니다.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 기도요.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유념한 기도였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하나님의 벗입니다. 두 번째 시험받음.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 기도함. 2일 후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인 육체의 손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일은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면으로 볼 때 그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이삭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아들의 문제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한 번 애굽에서 사라를 자기 동생으로 칭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바로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왔을 때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이미 18장에서 말한 그러한 교통의 고봉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런 단계로 하락될 수 있단 말입니까? 20장에서 우리는 12장에서 알려주지 않은 한 가지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그렇게 행한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므로 이 문제의 뿌리는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입니다. 애굽에서의 실패는 뿌리의 노출에 지나지 않고 실패의 뿌리는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랄에 이르렀을 때 그 뿌리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은 그와 사라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와 사라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그들의 부부관계가 오라비와 누이 관계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 위치는 믿음이고 사라가 선 위치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믿음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나눌 수 없고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은혜를 제한다면 믿음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없게 되며 그리스도를 이끌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와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뿌리는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드러나고 이제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있었던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자 하십니다. 만일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은혜로서만 하나님의 간증을 지킬 백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나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사라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라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준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 일 후 21장에 가서 우리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기묘한 일입니다. 아비멜렉 집의 여자들이 다 생산치 못하는데 어찌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치료하사 생산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생산해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심은 과오의 뿌리를 뽑아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아내가 생산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비멜렉 집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는 조금도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구원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생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가 확실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들 문제로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번의 시험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처럼 생산하지 못했는데도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는 정말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그 대가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가 중보기도 해주는 그 일은 바로 그가 추구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보기도 하게 하신 이 일은 일생토록 그가 소유하지 못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점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은 사람만이 그날 아비멜렉 집의 여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지 않을 정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친이라 할 때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과 믿는 이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이며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이미 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곧 삼일 하나님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아버지요,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이 공과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 자녀가 줄지어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 집의 여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는 일로 공과를 배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일에서 그는 다시 한번 공과를 배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